집어넣다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집어넣다 하는 표현은 사람을 수장시킬 때, 배를 침몰시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받다, 물속에 잠기다 하는 표현은 나는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 하는 것은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받는다는 것은 곧 수장되는 것,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것은 이전의 내, 나,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이전의 악한 생각, 나의 부정한 감정, 나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 이것이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 이것이 다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몸이 물속에 잠겼을 때 주님의 죽으심에 자신도 동참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주님과 같이 이제는 죽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지켜보는 성도들은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세례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세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물뿌림을 받는다. 하나의 치루는 통과 의례로서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기에게 이제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나면은 유아 세례를 주기 원하고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은 세례 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례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세례는 죽었다. 주님과 같이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죽는다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고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도 누구나 다 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쓰셨습니다. 2절서부터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6절을 보면은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8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10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을 보면은 너희도 죽은 자요 말씀합니다. 계속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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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무리 천치 바보라도 아,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죽었다 하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나도 들어간다 하는 얘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 나도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을 보면 죄의 몸이 멸한다,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죄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하는 뜻입니다. 10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다, 죄의 권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죽는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고 투지를 발동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이 계속 죄에 거한다는 것, 죄에서 헤쳐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잠시 죄를 질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한다, 연합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원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외톨이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부가 되지 않은 크리스천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죽었다. 물론 이것만이 세례의 모든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후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가, 그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것은 옛삶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다고 하는가? 6절을 보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절을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시종 일관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된 삶에 계속 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의로운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옛 삶에 그대로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워서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물만 쓰듯이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리라. 주님은 이 길로 가고 우리는 저 길로 갈 재주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같은 멍에를 맨 자입니다. 같은 멍에를 맺기에 주님이 이리로 가면 우린 따라가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8절에서 되풀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반드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노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가?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논리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다시는 사망이 주님을 주관하지 못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 지식이 있으면은 죽음이 나도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사단이 아무리를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No! 더 이상 주님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파하면서 계속 로마 성도들의 지성에 호소했습니다. 3절을 보면 알지 못하느뇨,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9절을 보면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의 지성에, 머리의 깨달음에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머리로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라고 촉구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 믿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 두 가지 진리를 믿으라고 합니다. 첫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둘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거 정말 믿으면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사후 처리에 힘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70번씩 7번씩이나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발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면 되지 하는 수많은 캐도릭과 같은 생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잘 압니다. 마피아가 총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꼭 캐도릭 교회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같이 동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계속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날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100%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께서 하시는 권면을 궁극적으로 믿고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100%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된 생각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운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습니다.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계속 응원하지만은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응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펴고 이를 악물고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악을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종종 시도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죄를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지은 죄입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서 물리쳐야 하는데 계속 밧세바를 바라보지 말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계속 쳐다봄으로써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음욕을 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설령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음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못에 던짐을 당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죄된 생각 이거 물리치고 유일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다는 진리를 첫째 지성에 호소했고 둘째 마음에 호소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대로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써 몸의 사악한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의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의지를 들여서 죄가 네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고 죄가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너의 손과 혀와 발과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산 자답게 이제는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었다가 산 몸인데 이제 여분으로 사는 삶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 나의 목소리,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모든 달란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러한 삶이 왜 가능한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죄의 지배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또 그 근원적인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유함으로 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 복잡한 것 같지만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합니다.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 다음에는 여길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논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이거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여길지니라. 그 다음에는 드리라 합니다. 머리에 호소하고 마음에 호소하고 의지에 호소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손발로 행하라고 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세례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외적인 육신적인 침례가 상징하는 내적인 영적인 변화, 곧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전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참 의미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교회는 세례를 남발하지 않고 개개인은 생각 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성령 세례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를 않습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고백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물 세례 받으셨을 때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마음 중심에서 믿으면은 마음 중심에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궁극적인 책임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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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하고 탓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을 때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이 믿음이 없을 때 아예 죄와 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발을 움직여서 믿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사단의 도구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 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사의 일부를 이 주보에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와 너무나도 합치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목에 찬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보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끝까지 갔을 때 주님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장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은 누가 얻는다고 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얻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의 끝이 뭐라고 하는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여기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그 앞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자, 동성연애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울 당시 일부 교인들과 같은 자 없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죗된 본성과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이것과 지속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 되심으로써 나중에 영생을 쟁취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사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는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죄에 그대로 거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자들이 모두 노아의 홍수로 싹쓸이 당하고 소돔의 유황불로 다 불태움을 당했던 것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 모두 광야에서 소멸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모두 멸망당하고 유배되어 간 것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만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년 내내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러한 삶 살아갈 때 예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